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최근에 아주 많은 분들이 몸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영적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떨 땐 고단하고 곤고하고 그렇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성전이라는 제목이에요. 다음 주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는데 진정한 성전, 우리가 진정한 성전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가. 제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귀에 모시박이도록 제가 반복해요. 시작이 성막,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성전이셨고 그 모인 성도들이 성전이었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런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적 흐름과 성경적 개념들을 우리가 정립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과격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 할 정도의 그런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때리시지? 잘 금방 들으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임재하는 곳, 이런 거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의 삶을 갖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 그랬을 때 오늘 2장 16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었어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이에요?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 그래서 구별된 곳, 거룩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보고 신기해서 그곳을 갑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이 원래부터 거룩한 산이었어요? 아니면 지금 거룩한 거예요? 지금 거룩한 거죠. 그럼 산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유지되어져야 하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 거룩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 한자 표현하면 신전의식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전의식.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면서 살 수 있죠. 지금 그렇게 그 성전이 유지되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신전의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걸까? 오늘 보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만 나와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성전에서 마음대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 교회 와서 누가 뭐 장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겠어요? 아니면 교회 허락이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 허락이 있어야 되죠. 그럼 허락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당회가 해야 되고 재직회가 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해야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허락해 준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에요? 예,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채찍을 맞고 내어쫓김을 받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에 대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집안들이 족보들을 보면 사위가 하고 장인어른이 하고 참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자손손 부와 명예를 성전을 통하여서 누리고자 했던 아주 패역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거든요. 빌라도에게 신분 받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세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또한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그냥 하나님과 성전과 율법을 적당히 이용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이 장사치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 밑에서 눈치 보고 뇌물 바치고 생존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말이 성전이었지 성전에 껍데기만 있었지 전혀 성전의 모습들을 갖고 있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실까? 과격하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였죠. 이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 있었지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성전에서 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전혀 성전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형식적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팔았지만 참 제사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써 있는 동전을 바꿔는 주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헌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성전이 아닌 삶을 성전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들 눈에 비친 예수님, 젊은 예수님은 아마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먹고 살 길이 잘못하면 다 빼앗기겠다, 잃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 예수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안 되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의 의미는 바로 이런 사람들 보시고 채찍을 들고 내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참 성전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을 때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을 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의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성전이 아닌 사람들은 영원한 성전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그림입니다. 즉 그 영혼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몸이 아무리 겉으로는 그런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내어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가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장사를 하다가 채찍을 맞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아마 둘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 부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장사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가 누군데 여기서 감히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저가 뉘기에 바다가 말을 듣냐, 자연계가 복종하냐,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저 목수의 아들로 온 유대 땅에 온 젊은 저 예수는 진짜 누구인가, 이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영원히 인생 자체가 이게 묘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할 수 있는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저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준 것일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답을, 결론을 우린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있는 사건을 아주 세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들이 같이 죽어요. 한쪽 강도가 있고 또 한쪽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런데 한 강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례한 얘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 강도를 야단을 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하신 적이 없어, 우리는 죽을 죄를 져서 죽는 거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실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저분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야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점이 참 묘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죠. 그래도 참 귀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천국 간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천국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천국은 뭐로 가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가는 거지 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착하게 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강도도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니까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냉정해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다른 것 하나 없어요. 여러분 강도가 살면서 강도 짓밖에 더 했겠어요? 그런데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참 기가 막힌 거죠. 사실 뭐 강도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강도는 드러나는 죄를 짓고 우린 드러나지 않은 죄를 마음으로 늘 짓고 사니까 사실은 똑같은데 그 사람은 이제 현장에서 잡혀서 강도로 처형을 받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짓 하면서 살다가 결국 죽어요. 그 강도나 우리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이지 우리의 노력의 산물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말을 돌려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못 만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천국 갑니다. 만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 고백이 없으면 만나도 또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강도가 했던 말 중에 전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대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고백하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난 죄인인데 도대체 이 죽음의 법에서 누가 나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저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야. 그 고백이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됐죠. 십자가 상에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성전이 되었고 같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영원한 성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 그래야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십시오. 겉으로 예배당 다닌다고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헌금 생활한다고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성령님이 살아 계신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회의를 어떻게 하고 예배당을 어떻게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이 그런 일들이 되어지면 그것 세상에 그것보다 불쌍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짜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진짜 내가 성전이냐.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 이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적인 감정으로 느낌이 있어요. 어떨 때 눈물도 나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세금 또박또박 냈어. 여러분 이게 천국 가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직분을 받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천국을 보장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였는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걸 성경은 우리 표현으로는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내가 죄인이야라고 고백되어진 사람, 나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칭의에 대한 분명한 고백,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이런 믿음의 근거,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죽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죽었던 내 영혼이 반응하게 된 거예요.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얘기를 들어서는 영혼의 반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 뭐 행동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동네 가세요. 일부러 늦게 가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병들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안 가세요. 그리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가세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늦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그런데 주님은 늦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가에 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사로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죽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하고 나온 게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사로 구원사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럼 거듭날 때 곧바로 같이 동행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회심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죄에 대한 감각과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아까 김동식 사님 말 기도하신 것처럼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죄의 성향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자 했던 모습들이 이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향하여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엔 이걸 몰랐어요. 이쪽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생명의 세계, 의의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 다음엔 회심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됐고요. 의의를 알게 됐어요. 그전엔 다 죄로만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있을 때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러워요.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전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거듭남과 회심의 증거들이 있는가? 그런 갈등들이 있는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게 되냐면 하늘의 평화를 알게 됩니다. 이 거듭나고 회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하늘의 평화. 찬송신이 고백하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마음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하늘의 평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적했어요. 잘잘못을 따졌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지 않으면서 꼭 남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런 것이 하늘의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평화를 아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지적질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 얘기를 못해요. 거듭났고 회심은 됐지만 하늘의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요. 그런 교회들을 가면 늘 싸워요. 왜 싸우냐? 옳고 그름 갖고 싸워요. 두 번째 단계를 못 가서 그래요. 하늘의 평화. 여러분, 천국 가면 옳고 그름으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겠죠. 거기서는 못 싸우는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잘잘못으로 사람을 자꾸 그려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래서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되어짐, 첫 번째가 거듭남과 회심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늘의 평화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하늘의 평화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번째 뭘 알게 되냐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거죠. 선교하는 것,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사랑, 바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헌신함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아는 사람들에게 땅의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누구인 줄 안다? 제자인 줄 안다. 땅의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제자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알고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할 줄 알면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랑 없으면 뭐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뭐 그래도 다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했게요. 그들이 성경 도사들이었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런데요, 거듭남과 회심을 몰랐어요. 하늘의 평화를 몰랐어요. 그러니 땅의 평화를 알 리가 없죠. 그러니 그것 갖고 사람들 죽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이 거듭남과 회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죽이고 감옥 보내려고 그랬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늘의 평화를 알고 땅의 평화를 하니까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이제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선교였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거듭남과 회심과 하늘의 평화와 땅의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아주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할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저 집 뒤에 보면 나무들이 되게 커요. 많이 커요. 그래서 그걸 좀 잘라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그 남미 분들이었어요. 나무를 자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와서 그걸 하는데 그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계약했으니까 돈 주고 일하고 가고 그냥 그랬어요. 이번에 월요일이라서 더 그랬는지 제가 있을 때 잘랐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는데 그전이랑 달랐어요. 내가 돈 주고 계약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저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선교지를 가서는 형제요 자매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선교지가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선교지인데 여기서는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참 약하고 꼭 선교지를 가서만 그들을 끌어안고 뭘 먹이고 왜 그럴까? 여기서 내가 왜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한 회개의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 게 제가 햄버거 사다 먹였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그러고 고맙고 그래서 일할 때 제가 같이 했어요. 내가 좀 근데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원체 전기톱이 무거워가지고. 근데 마음은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거 나누고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참 열심히 하는 목사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데 아니었구나 일을 했구나 일을 마음이 진짜 없었구나 그거를요 제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 선교가 뭡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고 그냥 이게 하나님 답니까? 성전되어지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갖게 됐어요. 갖게 되고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진짜 성전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서 살았던 하나님 내 삶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늘의 평화 땅의 평화를 나누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전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받은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 주일 아름답게 예배로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사랑의 현장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늘 마음 모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